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또 낮과 밤이 바뀝니다. 날씨가 변합니다. 엊그저께도 어제에도 이제 비가 한번 오고 나니 오늘 아침 얼마나 쌀쌀해졌습니까? 이제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고 이제 겨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시사철 한결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이사갈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도 지난해에는 뭐 허리를 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허리를 필 수 없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옵니다. 또 지난번에는 높은 것도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쉽지 않은 그러한 때가 옵니다. 참 우리 이마봉 집사님 이렇게 이제 교회 오실 때마다 참 애쓰시고 아마 저 같으면 교회 안 왔을 거예요. 몸이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애써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마봉 집사님 아주 그냥 헉헉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려고 그냥 집에서 쉬지 않고 입장을 바꿔놓은 여러분이 그런 몸이라면 그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집에서 쉬고 싶지? 그래도 이마봉 집사님은 그것을 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마봉 집사님도 건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성큼성큼 걷던 때가 있었고 이제 허리도 똑바른 때가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다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변화를 막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뭐와 역행이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역행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그런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나중엔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좀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엔 죽을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놓을 때가 있고 때로는 거처를 내려놓을 때가 있고 또 거처를 거둬들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앞에 있는 어느 집은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사를 가야 되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그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목회자 수련회를 이제 갔다 왔는데 뭐 똑같습니다. 가는 곳이 늘 똑같아요. 몇십 년 동안 늘 가는 게 이제 설악에 있는 대명 콘도 똑같아요. 그리고 행사 그 진행 그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늘 하듯이 예배드리고 모여서 시차별로 모이고 또 예배드리고 시차별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파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안 보여요. 그분들이 나이가 들은 것입니다.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퇴를 하니까 새로운 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는 분이 은퇴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 목사할래. 그러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언젠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그래서 세대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하던 일을 자녀가 하고 그 자녀가 하던 일을 또 부모가 돼서 그만두게 되면 또 그 자녀가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수련회 가보니까 정말 똑같은 프로그램이었지만 목사님들의 그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그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고 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된 계기는 요셉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사를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나아가는 변화는 피치 못한 사정이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도 했고 아들 요셉이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그러한 장소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반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에서 부엘세바까지 옮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받기는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가 정말 애굽에 가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에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차라리 가나안으로 오면 왔지 자기가 애굽으로 가기를 사실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요셉이 또 오라고 하는 것을 마다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 이사하는 것, 몸이 늙는 것, 혹은 상황이 변하는 것, 또 무엇인가 어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변화에 하나님은 뭔가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겐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슬픔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종종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이사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늙은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은 여기 인생 자체에 너무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어떻게 죽는지 간에 여하튼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늙으면 다 똑같아요. 왕년에 뭘 했든지 늙으면 다 똑같아요. 늙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만 생각한다면 삶은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냥 죽으려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의 변화 속에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살았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았을 때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죽으면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도 다 사라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도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를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태어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죽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다른 사람 아프게 했겠습니까? 내가 재미있으려면 다른 사람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즐거우려면 내 뜻대로 하려면 누군가는 그 뜻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다 먹으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먹는 거고 내가 읽고 싶은 걸 내가 다 읽어버리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못 얻는 거고 이 세상의 물질은 이 세상의 재화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누군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건 그 사람이 남에게 악을 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절제케 하신 대로 절제하고, 하나님이 고만하게 하신 대로 고만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정말 똑같은 삶을 산 것일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둘이 똑같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둘이 똑같겠습니까?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 뭐 사람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투표해서 그를 예, 어떤 좋은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 아무도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하겠어요? 장관이 그걸 하겠어요? 부자가 그걸 하겠습니까? 인간은 백만이 모여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 인간일 뿐이에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그 사람은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곱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는 지금 단지 이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단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사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천국에 간다 혹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더 실질적이고 와닿고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 하나님에겐 하나님인데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뜻인가요? 너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처음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이 나이가 많아요. 열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에서의 그 분노에 의한 분노로 인해 죽을까봐 두려움으로 하란으로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래전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이 아비의 하나님이다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자녀를 많이 두고 이제는 늙었는데 그래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야곱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했다. 그러니 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너의 하나님이니 나는 얼마나 너를 잘 알겠느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야곱을 잘 알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야곱의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야곱이 어떤 심성을 가졌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야곱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울적했으면, 얼마나 우울했으면 왜 그게 기쁘지 않고 우울할까요? 사실 그건 이 땅을 떠나는 것,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는 건 야곱에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실 두렵다, 내가 사실 걱정된다라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기운내라, 걱정하지 마, 힘내,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이세요. 목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있으면 평안함을 주고 괜히 있으면 마음의 따뜻함을 주고 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실 때 그 평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려워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 말라고 할까요? 바로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으로 두려워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는 아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울적한 거예요. 내가 고작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까지 나아가나? 내가 아들 만나라고 그냥 이렇게 나아가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들려줄 수 없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왜 내려가는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 속에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봅니다. 왜 애굽의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까요? 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애굽에서 요셉은 왜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총리가 되었을까요? 왜 애굽에만 일곱 해 풍년 동안 식량을 잘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왜 단 곳에서는 그러한 풍년에 대해 대비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애굽의 고센 지역이라는 곳은 목축하기가 적당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애초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간 것도 그곳에서 총리가 됐던 것도 일곱 해 풍년이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제 요셉이 고센 지역이라는 이제 목축하기에 좋은 애굽의 지역이 있으니 그리로 온 가족을 모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했거든요. 야곱의 자손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말해 이 애굽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이전시키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야곱이 낳기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야곱은 이제 아들 요셉의 준비 속에서 애굽으로 이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야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서는 이렇게 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 이 계획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3년 동안 5번 이사를 하면서 매번 가는 곳에서 우리는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5번 이사를 하면 5번 짐을 쌌어요. 차리고 거두고 차리고 거두고 아마 우리가 떠난 곳의 주민들은 야 저기 교회 하나 또 망가졌구나 교회 하나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남들은 그걸 한두 번 하고 사라진데 우리는 그걸 5번 하면서도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매번 가는 곳이 우리가 부흥할 곳인 줄 알았어요. 사당 오동에서부터 우리가 사당 오동에서 자리를 내릴 때 거기서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또 사당 이동으로 왔어요. 사당 이동에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배 이동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될 줄 알았어요.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또 조금 옮겼습니다. 거기서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5번을 이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에게 뜻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뜻이 있구나. 목이 좋다고요? 뭐 좋은 장소가 있다고요? 소용없습니다. 해보세요.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목 좋으면 부흥한다고 누가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해보면 다릅니다.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때로는 하다가 접는 게 뜻일 수도 있고 하다가 이사하는 게 뜻일 수도 있고 우리처럼 계속 이사를 5번이나 이사를 하는 게 또 뜻일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진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뜻이구나. 우리 가족 다 합해봐도 70명밖에 안 되는데 이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을 주님은 큰 민족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구나. 그게 몇 명이 될지 야곱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게 몇만이 될지 몇십만이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자기의 계획 속엔 어그러진 거니까 우울함이고 두려움이었지만 이제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큰 민족이 이루게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걸 깨달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애굽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두려움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그 말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정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의 애굽으로의 이주는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군요.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다음에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야 다시 돌아오는구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평생 애굽 사람 되는 게 아니구나. 다시 돌아오는구나. 기쁨이 있죠. 근데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은 거기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와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야곱의 보관은 야곱의 원래 계획은 잠시 내려갔다가 기근만 피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만 만나고 또 회포를 풀다가 또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거기에서 뼈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요셉에 의해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잘했다. 잘했다. 네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잘 지내다가 죽게 되어서 너는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언젠가 그 자손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주님은 그에게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야곱은 새로운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중간에 와야 되나 갔다가 몇 년 있다 돌아와야 되나 그는 아마 밤잠을 자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일에 대한 시야가 열린 다음에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그 담대함이 성경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초에 그냥 가산을 다 데리고 갔더라와는 표현이 틀려지고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지옥 같은 이삿길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이삿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왔을 때는 기쁨에 찬 이삿 또 소망에 찬 이삿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즐거운 이삿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변화를 겪는다고 했죠. 그건 빛이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고 이빨이 아프고 머리가 빠지고 또 관절이 약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막아내려고 한다는 자체가 무리예요. 언젠간 다 그렇게 되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사를 하게 되고 이사를 오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사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야곱은 어떻게 이 뜻을 알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이 뜻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가 TV 보다가 알게 되었을까요? 그가 책 보다가 깨달았을까요? 그가 산책하다가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영감을 주신다. 그래서 알게 됐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되었어요. 애초에 시작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뭘 했냐면 그 합이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아 이제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신이 섬겨오던 그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불러가셨을 때 야곱아 야곱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네가 찾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이삭이 평생 섬기고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도 악을 행치 않으시고 너무나 선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의미를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이 늙어가는 것,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것, 그 의미를 어디서 깨달으십니까? 침대에서요? 책상에서요? 친구들과 이야기 속에서요? 아니면 누워서요? 앉아서요? 뛰면서요? 걸으면서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그렇게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중요한 결단은 다 예배 중에 생깁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그래 내가 믿어야지. 그것은 집에서 혼자서 뭐 밥하다가 빨래하다가 목욕하다가 놀다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그 모든 의미를 야곱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간직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생각으로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만난 만남을 그는 늘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야곱의 품 안에서 그가 정말 야곱이 그의 눈을 감기고 편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붙들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저 똑같이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의 의미가 다르게 하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또 설교 듣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미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합병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되어지는 모든 일에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그리고 근심으로 여러분 살을 썩게 하거나 여러분의 뼈가 마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깨닫는다면 그 다음엔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고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쟁기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그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래전부터 섬기고 있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주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그저 단순해 보이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태어났고 그 뜻을 따라 진학했으며 취직도 했고 결혼도 했으며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 가운데 우리가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 가운데 우리가 2012년을 보냈고 2013년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 한 해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달 한 달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기쁨이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그 부르심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이루실 줄로 아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때까지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을 담대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